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총선거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야당의 노동당을 누르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7일 실시된 선거 개표 결과 보수당은 8일 331곳에서 승리해 안정적인 다수당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보수당은 이에 따라 다른 정당들의 도움 없이 단독 정부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등 남부 지역에서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해 당초 예상과 달리 232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는 개표가 진행된 7일 밤 노동당의 매우 실망스럽고 힘겨운 밤이라며 스코틀랜드에서의 패배는 노동당을 압도하는 민족주의의 발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종전의 6석으로 소수 정당에 불과했던 스코틀랜드 독립당은 이번에 56석을 차지해 앞으로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캐머런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8일 유럽 승리의 날을 맞아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유럽 승리의 날은 미국과 유럽연합군이 지난 1945년 독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 2차 대전이 종료된 날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기념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2차 대전 참전 미군 용사들을 세계에서 구한 세대로 칭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또 2차 대전 미군 항공기들이 대형 편대를 이루어 항공을 비행하는 에어쇼도 펼쳐졌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도 유럽 승리의 날은 전체주의를 뛰어넘는 이상의 승리였다며 일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어 파리 국립묘지를 찾아 2차 대전 무명용사 묘소에 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도 기념음악회와 거리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TPP 홍보를 위해 태평양 연안 오레건주에 있는 나이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나이키는 스포츠 의류와 운동화 등을 제작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회사입니다. 나이키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맺게 되는 TPP가 체결되면 미국에서 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파커 나이키 최고 경영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TPP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도모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본사는 자사의 강점인 혁신과 사업 확대, 경제 성장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의회에 TPP 협상에서 무역 협상 촉진 권한 TPA를 부여하길 강력히 촉구했고 지난달 중순 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외국 대사들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추락해 7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파키스탄 주재 필리핀 대사와 노르웨이 대사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대사 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 관리들은 사고 헬리콥터가 북부 날타르 계곡에 추락했고 조종사 2명과 승무원 1명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대변인은 나머지 폴란드 대사와 네덜란드 대사 등은 목숨을 건졌지만 생존자들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관영 텔레비전은 카와즈 야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사고는 헬리콥터의 기술적 결함에 따른 것이라며 테러 때문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경찰 구금 도중 숨진 흑인 청년 사건과 관련해 볼티모어 경찰국의 민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관리들은 로레타 렌치 신임 법무장관이 빠르면 8일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해부터 서아프리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한 번 걸리면 치사율이 상당히 높고요. 전염도 빨라서 북한 당국도 외국인들의 입국을 한동안 금지할 만큼 위세를 떨쳤었습니다. 소수에 그쳤었지만 미국인의 목숨도 빼앗아갔었죠. 다행히 백신이 개발돼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 가운데 지난 9월에 서아프리카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돼 치료를 받았던 미국인 의사, 완치돼서 정상 생활을 한 지 반년이 넘은 현재 충격적인 사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발견됐는데 그것도 이 의사의 눈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 의료진과 의학계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몸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남지 않았다는 의미의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왼쪽 눈에 염증이 생기고 또 붓고 통증을 호소했고요. 서서히 시력에 이상까지 생겨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뽑아낸 수액 속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었고요. 그의 눈동자도 녹색으로, 푸른색에서 녹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 신체 부위에서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더 충격적인데요. 다행한 것은 이 의사의 눈물이나 눈의 다른 외부 조직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의사와 일상적인 접촉을 했던 사람들은 큰 위험이 없다는 의미로 일단은 안심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 의사가 시력을 어느 정도 찾고 나서요 다시 서아프리카로 떠났다고 하네요. 다른 에볼라 완치 환자들의 눈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뉴스 헤드라인 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 뉴스 용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에 구름 잔뜩 꼈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8도에서 26도로 북부 내륙과 동해안은 어제보다 낮겠고 그 밖의 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평양 오늘 구름 많습니다. 기온 10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기온 8도에서 21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개성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기온 11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경찰 구금 중에 사망한 흑인 청년 사건과 관련해서 볼티모어 경찰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의 4월 고용시장 성적과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해외 거주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볼티모어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법무부가 드디어 볼티모어 경찰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볼티모어 경찰국이 관행적으로 이 시민의 인권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되는 건데요.
네.
예,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오늘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볼티모어 경찰국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사용했는지 혹은 불법적인 체포나 수색은 없었는지 또 인종차별이나 인권유린 같은 위법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볼티모어 경찰국이 이렇게 연방당국의 조사를 전격적으로 받게 된 게 한 흑인의 청년의 죽음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깐 짚어볼까요?
예, 지난달 이 볼티모어시에 거주하는 프레디 그레이라는 이 흑인 청년이 경찰에 체포된 뒤에 사망했습니다. 이 목뼈가 부러지면서 척수가 손상된 게 사인이었는데요. 이런 사실이 시민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통해서 알려지자 경찰들이 이 청년을 과격하게 대해서 사망한 게 아니냐, 인종차별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고요. 급기야 대규모 시위까지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메릴린 모스비 볼티모어 시 수석검사가요, 지난주에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6명을 신속하게 기소를 하면서 뭐 어느 정도 사태가 일단락한 것 같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내려졌던 야간 통행 금지령도 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서 해제가 됐고요.
네.
또 주 방위군도 철수할 만큼 이 볼티모어 시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번 볼티모어 경찰국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는 스테파니 롤링 블레이크 볼티모어 시장이 요청한 겁니다.
네. 이 롤링 블레이크 시장이 왜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건가요?
예, 롤링 블레이크 시장은 우리 모두는 그동안 이 볼티모어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깨진 채 유지돼 왔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볼티모어 시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동원하겠다면서 연방 차원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예, 볼티모어 시 경찰 관행과 또 업무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이 법무부가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사실 그동안 볼티모어 시는 자체적으로 이 경찰국에 대한 점검도 했고요. 또 시 차원에서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흑인 청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런 자체적인 노력들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볼티모어 경찰국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볼티모어 시 경찰국의 총 책임자인 앤서니 베츠, 이 볼티모어 시 경찰국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배츠 국장은 어제 이 관내 경찰서장들과 회견을 가진 데 이어서 지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외부의 어떤 조사에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배츠 국장은 또 볼티모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를 변화시키려는 당국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실 볼티모어 시는 이제 시민들의 불만이나 이 경찰과 시민 간의 소송도 많이 줄었고요. 경찰관이 개입된 총격 사건도 많이 줄었는데 지역사회가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스테파니 롤링 블레이크 시장이 볼티모어 시 경찰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게 지난 수요일 6일인데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린치 장관은 어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조사가 며칠 안에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긴 했는데요.
네.
예,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린치 법무장관은 며칠 전엔 볼티모어를 찾아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시장과 또 시정부 관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이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았습니까?
네.
첫 과제로 볼티모어 폭력 사태를 다루게 됐네요.
예, 린치 법무장관이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법무장관이죠.
네.
특히 요즘처럼 인종 갈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취임한 린치 장관으로서는 예, 당연히 상당한 부담 또 역사적인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린치 법무장관은 지금 볼티모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미국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조사가 더 좋은 볼티모어, 더 강한 볼티모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자, 4월 미국의 실업률이 한 달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예, 맞습니다. 이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황을 겪고 있는지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실업률인데요.
네.
예, 노동부가 8일 지난 4월 실업률이 한 달 전인 3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진 5.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8년 5월 이래 7년 만에 가장 낮은 겁니다.
네, 물론 실업률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실업률이 낮다는 게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4월에 새로 늘어난 일자리는 22만 3천 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월간 일자리 증가량을 20만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많으면 노동시장이 호조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보다 아래면 부진하다고 보는데요. 3월에는 1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이 4월에는 10만 개나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늘어났나요?
예, 건축 분야에서 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계절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 봄철에 집이나 건물을 짓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고요. 전문 직종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6만 2천 4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또 건강 관련 분야에서도 5만 5,600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도 있습니까?
예, 석유 에너지 관련 분야가 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요.
네.
예,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 시추라든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을 말할 때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시민권자라고 하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요. 영주권자라고 하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미국에는 살지만 국적은 뭐 그대로 자기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해외에 살면서 올해 들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들 수가 사상 최대치라고 하네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해외 거주자가 1,33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네.
예, 이는 1990년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제정된 이래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네.
예, 종전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건 지난 2013년 2분기 1,130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해외 거주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모두 3,415명이었는데요.
네.
예, 그때도 이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그보다 또 한 해 전인 2013년에 2,999명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해외 거주자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미국 사회나 정치권에서는요, 이 불법 체류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돼도 떠나지 않거나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만 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시민권이나 왜 영주권을 포기하는 걸까요?
네,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곳이 이 재무부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 재무부는 이들이 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해외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정부의 세금 철퇴를 피하기 위해서 이 국적까지 포기를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9년에 이 스위스 거대 은행인 UBS가 이 미국인들에게 비밀 구좌를 만들어서 자산을 은닉하도록 조장했다고 시인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예, 이런 일이 있자 미국 정부는 해외에 비공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을 만들어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다우 존스에 관해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부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다우 존스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우 존스 지수가 얼마 내렸다 또는 얼마 올랐다라는 말로 경제 뉴스가 시작되곤 하죠.
네.
이 다우 존스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인데요. 아마 그 북한 청취자들에겐 좀 낯선 개념일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양말을 판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 장말당에 내다 팔려면 적어도 쉰켤레는 만들어서 팔아야 할 텐데
네.
문제는 그 질 좋은 양말을 만들 기발한 생각도 있고 또 기술도 있지만 양말을 만들 실하고 기계를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좀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투자를 하라고 제안하는 거죠. 친구에게 100달러만 투자해라. 나도 100달러를 낼게. 그래서 나중에 양말을 팔아서 이윤이 생기면 너와 내가 그 이윤을 반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제안하는 건데요.
네.
이 말로만 하면 또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약속을 담은 증서를 하나 줘야겠죠. 이때 친구에게 주는 증서를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은 회사 운영의 밑천이면서 회사의 소유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투자자의 소유권, 즉 주식으로 세워지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만약 주식회사의 주식이 두 개 발행됐는데 그중 한 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50%의 소유권을 가지는 게 되는 거고요. 만약 주식이 100개 발행됐는데 그중에 한 개를 갖고 있으면 1%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윤이 안 남으면 그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요. 반면에 다른 회사가 더 잘 운영되는 것 같으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주식회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정말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이 오가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많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이 바로 주식시장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재화가 아닌 주식이 오가는 장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이 나라마다 또 주식의 그 동향과 시세를 알려주는 대표 주식시장이 다 있습니다. 미국은 1792년에 출범한 뉴욕 증권거래소가 대표적인데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대표적인 종합주가지수가 바로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이 다우존스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량기업 30곳의 주가를 산술평균해서 지수를 낸 것인데요. 미국의 증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다우존스 지수, 사람의 이름을 딴 용어죠?
네, 맞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공동 창간자 이 찰스 다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찰스 다우는 1882년에 에드워드 존스 또 찰스 버그 스트리저와 함께 다우 존스 앤 컴퍼니를 설립하고 1883년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전신인 Customers Afternoon Letter이라는 이 두 쪽짜리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창간한 다음엔 1884년에 찰스 다우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 11개를 골라서 이들의 평균 주가를 계산해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가 탄생한 겁니다. 이후 1896년부터는 다우존스 지수가 매일 신문에 실리게 됐고요. 1928년에 30개 종목으로 확대된 뒤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다우지수가 30개 기업의 주가만 다루고 있다니까 의외네요.
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 하나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들인데요. 속성 음식점인 맥도날드, 비행기 제조회사인 보잉, 소매업체 월마트, 또 컴퓨터 회사 IBM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우존스 지수가 하나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우지수는 보통 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뜻하고요. 다우존스 평균지수를 줄여서 다우존스, 다우지수, 또 그냥 다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업평균지수 외에 운수업계 그 평균지수와 공공업종 평균지수 등이 또 따로 있고요. 최근엔 아시아 국가의 30개 우량기업의 주가지수를 보여주는 아시아다우, 유럽다우, 또 글로벌다우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다우존스 지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이 30개 우량 기업의 주식 동향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이 30개 기업이 시대에 따라 변화를 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30개라는 종목 수는 90년 가까이 변함이 없지만 기업의 종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초기에만 해도 다우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대부분 철도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회사는 산업평균지수에서 운송업 평균지수로 빠지게 됐고요.
네.
거기다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환경이 바뀌면서 식품이나 에너지 또는 IT, 그러니까 정보기술업체 등이 다우존스 지수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개별 기업의 성장과 쇠퇴에 따라서 편입 종목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우지수를 미국 경제사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인기 손전화기 아이폰과 또 판형 컴퓨터 아이패드 등을 만드는 첨단기기 회사죠. 애플이 다우존스 지수에 선정돼서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보기술업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애플이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AT&T를 대체해서 다우존스 지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AT&T는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 후 98년 5개월 만에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는데요.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애플이 AT&T를 대신해서 다우지수에 편입되는 것을 이 산업의 중심이 정보기술 분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이번 신규 편입으로 다우존스 지수 내 IT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등 총 6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다우지수를 미국 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굳건히 다우지수를 지키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까?
네,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포함됐던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 딱 하나인데요.
네.
이 백열등을 만든 사람이죠. 그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기업 제네럴 일렉트릭, GE입니다. 1980년대 이후 그 유명한 경영인인 잭 웰치가 CEO를 맡으면서 GE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GE도 그 편입 종목에서 두 번이나 빠졌다가 다시 편입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지수, 하지만 너무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하죠.
네,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널리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업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30대 주식들이 미국 총 주식시장 가치의 5분의 1, 그리고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16,000개가 넘거든요.
네.
그 가운데 단지 그 30개 종목만을 평가하고 있어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미국 증권사들은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고 많이 하죠.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대기업 500개를 뽑아서 만든 지수인 S&P 500 지수를 대표 지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스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27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밴 모리슨의 노래 Wild Night 골랐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이야기.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미국 이야기 전해드릴 미국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티브 린치 씨 만나보겠습니다.
Who is this? Say hi, hello. 안녕하세요.
My name is Steve Lynch. I live here in Washington, D.C.
지난주에 아들 셋 이름은 소개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들들이 스티브 린치 씨가 키우는 이 애완견들이었죠?
제 가족을 소개할게요.
Charlie, he's 6 years old. This is Oliver.
찰리는 6살, 올리버는 4살이고요. 잭은 13살 정도 될 겁니다.
아, 다시 들어봐도 여전히 마치 아들 이름 부르는 것처럼 이 목소리에 애정이 가득하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자식 같은 세 마리 개를 돌보느라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파도 하루도 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자,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스티브 린치, 그의 유별난 애완견 사랑만큼이나 오늘 들려줄 미국 생활 모습도 스티브 씨의 막내 아들 격인 올리버와 개 나이로는 할아버지 격인 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애완 동물입니다. I woul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my pets. This is Oliver. He was on the side of the road.
우린 올리버를 메릴랜드의 한 도로 길 옆에서 발견했어요. 그날은 춥고 바람 부는 날이었고 제가 한국으로 발령받아서 떠나기 바로 2주 전이었죠. 전 제 아내에게 우린 이 개를 기를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돌아올 때까지만 돌봐준 다음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어요. 거의 2주가 다 돼갔지만 우린 올리버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인 ASPCA에 연락을 했어요.
Jack is my mother's dog. We have a rescue dog center. It is.
잭은 어머니가 기르던 개예요. 잭은 레스큐 센터, 즉 동물 구조 센터 출신입니다. 구조 센터는 버려지거나 학대받거나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도와주는 곳인데요. 동물이 위기에 처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아서 강아지 수가 너무 많아졌을 때도 구조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 센터에 데려오면 구조센터는 강아지들을 입양할 새로운 집을 찾아주는 거죠.
네, 오늘 스티브 씨가 전하는 미국 이야기는 미국인들의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미국의 애완동물 중에 가장 많은 수가 개와 고양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버려지거나 학대당하거나 혹은 길을 잃고 주인을 찾는 개나 고양이가 그만큼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동물보호단체가 있는데요.
네.
스티브 씨가 올리버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ASPCA,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입니다.
네.
ASPC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760만 마리의 애완동물들이 이 동물보호기관에 맡겨지는데요.
네.
이 중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경우는 불과 65만 마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3,600여 개의 동물보호기관이 있고요.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역시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도 이 자체적으로 애니멀 쉘터, 그러니까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매년 4,000마리에서 5,000마리 정도가 보호소에 맡겨진다고 합니다. 주로 말씀하셨듯이 개나 고양이가 대부분이고요.
네.
애완용 주인 기니피그나 토끼, 또 애완용 새들 같은 작은 동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보호소를 운영하고 또 동물들에게 재활치료와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주인을 찾아주거나 새로운 집으로 입양을 보내는 게 그 동물보호기관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동물보호기관들은 물론이고요. 스티브 씨 같은 이 평범한 미국인들도 올리버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방송국에까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Contacted RSPCA and also we contacted the
올리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ASPCA에 알린 다음 우리는 라디오 방송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개 주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 아내는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주인이 나타나지 말아달라고요. 아내는 길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올리버와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우린 올리버를 발견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브 씨는 또 구조센터에서 잭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까다로운 면접도 거쳤다고 하는데요.
구조센터에서는 광고를 통해 현재 어떤 개들이 센터에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요. 만약에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방문할 것도 요구합니다. 예비 주인들과 같이 앉아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의논도 하죠. 어떤 개가 자신들 생활 방식과 맞을지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입양 조건도 까다로워서 아무나 원한다고 다 입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개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핀 다음에 결정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동물들을 좋아해서 개, 고양이, 앵무새, 물고기까지 모두 동시에 키워본 적이 있다고 했던 웨이 씨,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네, 웨이 씨의 개도 동물 구조센터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My pet's name is Bailey. She was a rescue animal and she's a little black dog.
제 개 이름은 베일리예요. 치아와 퍼그가 섞인 작고 검은 개죠. 저는 그동안 동물 구조에 앞장서 왔는데요. 버려지거나 학대당하고 방치되는 동물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물구조센터의 동물들에게 새로운 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페스토와 애완동물 관련 용품을 파는 가게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어답션 데이, 동물 입양의 날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날 동물들은 이름이나 나이, 어떤 종류인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놓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자, 그렇다면 웨이 씨에게 베일리하고 또 스티브 씨의 잭은 구조센터에서 만났고요.
네.
올리버는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이었다가 입양까지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소개됐던 아만다의 애완견 몰리.
기억합니다. 애들이 등에 올라타서 놀다가 떨어지면 또 애들을 보호해준다던 멋진 개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애난데일에 거주하는 아만다가 이 큰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애완견 몰리는 애니멀 쉘터, 동물보호소에 맡겨졌던 개였습니다. 몰리는 3살 때 동물보호소를 통해 아만다를 만났고 또 10여 년 가까이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몰리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몰리의 예전 주인은 개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주인이 살던 아파트를 잃게 되면서 개 두 마리도 키울 수 없게 됐다고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주인이 더 이상 키우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물보호소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이 새로운 안정적인 집을 구한 뒤 다시 찾으러 왔는데 몰리는 두고 다른 개 한 마리만 데려갔다고 해요. 몰리에게는 참 슬픈 사연이지만 덕분에 제가 몰리를 만나 함께하고 있으니 저한테는 행복한 일이죠.
네, 몰리도 더 좋은 주인을 만나서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버려진 경험이 있으면 상처가 있고요. 돌보기가 더 힘들 거라는 선입견 갖게 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입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기관에 있는 동안 이 새로운 가정에 입양돼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충분히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 다음 보내는데요. 아만다 씨의 들어보시죠.
I think they do a good job here. If you get it from a shelter, most shelters will have done a behavioral.
쉘터에서 입양한 개들도 착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물 보호소에서는 개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특성을 실험하고 사람이나 다른 개들을 물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 입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몰리도 3개월 동안 쉘터에 있어야 했어요. 전문가들이 몰리가 공격적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훈련시켰거든요.
네, 웨이 씨도 구조센터에서 예비 주인들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만큼 동물들 역시 충분한 훈련을 시킨 다음 입양을 보낸다고 합니다.
보통 동물들을 구조해 온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새 가족에게 입양시키진 않아요. 입양 보내기 전에 먼저 건강부터 살피고 필요한 주사도 마치고요. 몸에 벌레나 벼룩 같은 건 없는지 확인도 합니다. 그런 다음 공격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죠. 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교육도 시키고요. 일종의 재활치료까지 받고 난 뒤에 모든 면에서 입양될 준비가 됐다고 확신이 들면 입양을 진행하는 거죠.
자, 몰리는 이제 12살, 개 나이로는 할머니가 됐는데요. 아만다는 새로운 집이 필요한 버려진 동물들이 있는 한 애완동물 가게보다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개를 데려오진 않을 겁니다. 집을 잃고 새로운 주인을 찾는 개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떤 동물보호소들은 시설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오랫동안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을 안락사시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애완동물을 분양받지 않고 굳이 동물보호소나 구조센터에서 입양하는 거겠죠.
네, 스티브 씨와 웨이 씨도 아만다 씨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위기에서 구조된 동물만 입양을 할 거예요. 제 딸은 고아들을 위한 포스터링 칠드런, 아동 위탁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동물들에게도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위탁봉사를 하고 있어요. 위탁도 못되고 새 주인도 못 만나면 그 동물은 안락사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동물을 구조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동물보호소나 구조센터에서 입양을 하는 이유는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돌보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구도 학대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진심으로 동물들의 안락사를 막고 싶고요. 동물들이 좋은 새 집을 찾길 원합니다.
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스티브 린치 씨가 소개하는 미국의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입니다. 그럼 to cross the bridge when you come to it?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You'd better hurry. You're going to be late to the airport, and you might miss your flight.
It'll be all right. If I miss my flight, I miss my fligh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You'd better hurry. 야, 서둘러야 할 거야. You're going to be late to the airport, and you might miss your flight. 늦게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 놓칠 수도 있단 말이야. 라고 하자 마이크가 It will be all right. 괜찮아. If I miss the flight, I miss the flight. 놓치면 놓치는 거지.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닥쳐서 생각할 거야. 미리 걱정 안 해. 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I'll cross the bridge when I come to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d better hurry. You're going to be late to the airport and you might miss your flight.
It'll be all right. If I miss my flight, I miss my fligh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Today's expression is I'll cross. C-R-O-S-S, cross that bridge, B-R-I-D-G-E, bridge, when I come to i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This is something that you say in order to tell someone that you will not worry about a possible problem, but deal with it if it really happens.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말 그대로 하면 다리 앞에 가면 그때 가서 건널 생각하겠다는 말인데요. 즉, 어떤 행동을 취할 때가 됐을 때 움직인다. 필요할 때 가서야 행동을 취한다. 또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얼른 서두르지 않으면 비행기 놓칠 수도 있다고 걱정스레 말하자 마이크가 It will be alright. If I miss the flight, I miss the fligh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놓치면 놓치는 거야. 닥쳐서 생각하면 되지. 뭘 미리 걱정해.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행동한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시겠습니다. There is no reason to think about that. We'll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라고 하면 필요할 때 행동을 취해도 괜찮아. 미리 신경 쓸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Alice, I think you're going ahead of yourself. You don't need to cross the bridge before you come to it.
라고 하면 Alice야, 너 미리 걱정하고 있구나.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d better hurry. You're going to be late to the airport. And you might miss your flight.
It'll be all right. If I miss my flight, I miss my fligh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Let's review.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is something that you say in order to tell someone that you will not worry about a possible issue, but deal with it if it really happens.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45년 5월 8일, 연합군은 나치 독일로부터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고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을 끝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2차 대전 종식은 단순한 전쟁의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기의 종언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새로운 생활 양식, 그리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개편을 의미했습니다. 전쟁 같은 커다란 분쟁은 기술적 혁신을 낳고 이는 세계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대전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2차 대전은 컴퓨터와 제트 엔진, 그리고 로켓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또 레이더와 항생제, 원자력, 인조견, 그리고 합성물질 생산을 촉진시켰습니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후 정치 지도자들은 과거의 끔찍한 실수와 잔혹행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연합, 즉 UN입니다. 또 국제경제 시스템을 재건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브레튼우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국제금융의 규정과 기관, 절차와 함께 재정 문제에 대한 일련의 대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 경제는 전쟁으로 피폐해졌으며 경제를 재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거 식민 체제는 무너졌으며 과거의 강대국들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식민지는 독립을 선언하고 속속 UN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의 와중에 새로운 두 강대국이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 다른 이념과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두 나라는 각자 동맹국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이는 냉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냉전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렇듯 2차 세계대전은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2차 대전 종전은 여전히 전 세계 질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은 8일 군기지에 대한 테러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슬람 극단주의 분자들이 미군과 수사기관 요원들을 공격 표적으로 삼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북부군 사령부는 이번 결정이 최근 일어난 일들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가 구체적이거나 신빙성 있는 위협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부군 사령부는 또 자생적이며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FBI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같은 날 미국 내에서 이슬람 극진주의 무장단체를 온라인으로 추종하는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선거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야당인 노동당을 누르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7일 실시된 선거 개표 결과 보수당은 8일 331곳에서 승리해 안정적인 다수당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보수당은 이에 따라 다른 정당들의 도움 없이 단독 정부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등 남부 지역에서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해 당초 예상과 달리 232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는 개표가 진행된 7일 밤 노동당의 매우 실망스럽고 힘겨운 밤이라며 스코틀랜드에서의 패배는 노동당을 압도하는 민족주의의 발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종전에 6석으로 소수 정당에 불과했던 스코틀랜드 독립당은 이번에 56석을 차지해 앞으로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8일 유럽 승리의 날을 맞아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유럽 승리의 날은 미국과 유럽연합군이 지난 1945년 독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 2차 대전이 종료된 날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기념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2차 대전 참전 미군 용사들을 세계를 구한 세대로 칭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 승리의 날은 전체주의를 뛰어넘는 이상의 승리였다며 일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어 파리 국립묘지를 찾아 2차 대전 무명용사 묘소에 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도 기념음악회와 거리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 홍보를 위해 태평양 연안 오리건주에 있는 나이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나이키는 스포츠 의류와 운동화 등을 제작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회사입니다. 나이키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맺게 되는 TPP가 체결되면 미국에서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파커 나이키 최고 경영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TPP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도모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본사는 자사의 강점인 혁신과 사업 확대, 경제 성장 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TPP 협상에서 무역 협상 촉진 권한 TPL을 부여하길 강력히 촉구했고 지난달 중순 이를 부여받았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5.4%로 집계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8일 지난 4월 한 달간 미국 내에서 2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5.4%의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직과 보건직, 건설직 등에서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저유가 기조로 인해 석유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 현상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경찰 구금 도중 숨진 흑인 청년 사건과 관련해 볼티모어 경찰국에 민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관리들은 로레타 린치 신임 법무장관이 빠르면 8일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치 장관은 7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볼티모어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의 조사가 곧 있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